제가 어느 면에서 이제 목회 끝자락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이게 끝나면 아마 디도서 이렇게 이제 해서 목회 서신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고백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야, 이게 진짜 성경을 강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구나.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적어도 이거 디모데 전후서 100번은 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100번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 읽은 거하고 제가 지금 강해 설교할 때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주어진 그런 그 배경과 함께 바울이 지금 같은 뭐 옥에 지금 갇혀서 이제 곧 죽을 날이 바로 앞에 있다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불러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기의 아들이 올바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모든 거를 디모데 전서 후서 여기에서 지금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20번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사가 또 성도가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기술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급 반전이 돼서 바울이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이제 죄수가 돼서 자기의 앞날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가서 보시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하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다 그를 떠났고,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가서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교회예요. 거기 가서 보면 아시아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위대한 사도인데, 그 위대한 사도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지금 감옥에 누구 하나만 남아있냐, 누가 한 명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누가. 참 이런 그 현실, 이런 그 암울한 현실이죠. 어두운 시간이고. 그런데 이 시점에 바울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이걸 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이제 디모데니까, 그 디모데가 어떻게 바르게 목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 이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이 일을 끝마쳐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대로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담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심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왜 그래요? 디모데가 좀 소심한 성격으로 저처럼 두려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잦은 질병이 있고 또 위장병이 있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젊은 나이에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를 지금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보다 연륜이 깊은 그런 여러 장로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든 이런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를 얕잡아 볼 수 있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중단하든지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고 로마의 그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이 상황에서 디모데가 좀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가서 보면 곧 속히 내게로 와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길이가 얼마나 거리가 얼마가 되냐 봤더니 1100km 일직선으로 쫙 가면 1100km인데 이거를 이제 걸어서 가려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두 달을 걸어가야 그래야 에베소에서 여기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달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그래야 거길 갈 수 있는 건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교제하면서 무엇인가 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으니까 곧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두기고를 먼저 에베소에 보내서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4장 9절 1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무대에서 물러날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무대에서 이제 물러나면 디모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그 교회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이제 발휘해야 될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본으로 삼고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해서 마쳐야 된다. 참 눈물겨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그런 그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목사를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제 앞날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두가 다 나를 배반하고 지금 누가 하나만 남아있다 이런 그 현실 이게 대다수 목회자가 겪게 되는 그런 그 현실인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목회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디모데가 이룰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두려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야 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어하고 우리말 구조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가서 보시면 Paul an Apostle 이렇게 나오면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이제 쓰면서도 내가 사도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는 어떤 존재가 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내가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사나 특사입니다. 대사나 특사. 요새 미국에 자주 보내잖아요. 여기 협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게 특사, 이게 그게 대사고 특사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사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보내니까 예수님이 파송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거나 자기를 소개할 때 늘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를 이렇게 다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 모두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다, 사도다, 사도다 이걸 밝히고 있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여기에만 사도라는 걸 밝히지 않지만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그 사도와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그 사도가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다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 사도직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목회적 권위를 분명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필요가 생겼을 때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사도직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직을 근거로 해서 목회서신을 쓰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니 이 권위의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을 축출하고 거짓 교리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거니까 내가 사도적 권위로 이런 편지를 쓰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군사로서 이 일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지금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강조적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생명의 약속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왜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거를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도직은 교회 행정,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권위 이런 문제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그런 그 생명, 그 생명의 약속하고 내가 연관이 돼 있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생명의 약속에 따라 내가 받은 그 사도직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면서 생명의 약속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죽는다 해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상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사역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그 구속의 계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본인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른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왕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런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에요. 아, 나 무슨 목사야, 뭐 무슨 감독이야, 이런 거 지금 하는 그런 그 직함이 아니고, 이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행이 됐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다. 너무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스케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맨 끝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다다르는 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는 생명의 약속, 약속을 내가 얻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이 두 조각으로 쪼개져서 이 땅이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유예요. 근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 다시 말해 이 지상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터널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지고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에게만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의 어떠한 그 선행이라든지 도덕적 노력이라든지 또 내가 유대인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그 민족적인 이런 특성과 상관없이 오직 한 군데에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이런 기독교 집안이다 뭐다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 생명의 약속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밖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거를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께서 전달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물론 우리가 보상도 받지만 그런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여기 가서 보면 2절에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내게 있길 원한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외적인 상황을 볼 때. 근데 지금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은혜와 화평과 긍휼이 내게 있길 원한다고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이 확신, 내가 죽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와 화평과 긍휼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런 축복의 기도문으로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을 연장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으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그러한 같은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할 때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간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삶에 한 번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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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영원한 생명이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일 아니에요. 예스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해결책으로 믿는 그 일이 일생에 한 번 일어나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일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일이 꼭 일생에 한번 있어야 돼요. 그 날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확한 시간은.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일이 일생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된다. 그 일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확실하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보여준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근데 여기에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썼어요. 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배반했어요. 같이 일하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 거의 모든 성들이 다 자기를 배반했어요. 지금 남은 거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 하나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들에게 무언가를 공유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참 바울의 그 심정, 이 디모데가 제대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내 뒤를 이어서.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올바른 거를 만나서 편지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한정이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만나서 하루 이틀 뭐 열흘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무언가 정확한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느 면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길 원한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가서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있길 원한다, 은혜와 화평이 있길 원한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에는 하나를 더 추가해요. 긍휼, 은혜와 긍휼과.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을 여러분이 1장 가서 보시면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은혜와 화평뿐만 아니라 긍휼. 그게 무슨 얘기냐? 목회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한다. 그게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합니다. 자, 바울에게 디모데가 이렇게 중요한데 디모데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를 편지 서두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 감옥에서 그 어두운 시간에 밤낮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냐, 디모데의 약점과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하면 그 아이의 약점과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부모가 가장 잘 알듯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했던 20, 30년의 그런 그 세월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가 저 큰 교회 에베소 교회 가서 지금 젊은 나이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클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고 이 아들을 한번 꼭 만나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 너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마지막 교제를 통해서 디모데가 이제 로마에 오면 그럼 하고 싶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가,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신앙 가운데서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자라났고, 그래서 그의 조상들, 그 선조들이 유대교의 그 신앙을 그에게 물려준 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유대교가 끝이 아니라 그 유대교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예비 단계구나,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빛의 범위 안에서 나는 항상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24장 15절 16절에 13절부터 제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에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족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도 부활하고 불의한 자들도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내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지금까지 힘써왔고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그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앱 이런 거 가지고 양심을 한번 쳐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에 양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선한 양심, 사도행전 23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1장 19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순수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1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 나를 비방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양심 참 중요한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한다. 디모데가 상당히 순수한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하고 헤어졌던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바울을 만났을 때 이제 바울을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 바울과 헤어질 때 너무 슬퍼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바울이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죽기 전에 너를 다시 한번 내가 만나고 싶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좀 부드럽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그 아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눈물까지 기억하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을 한다. 여기 가서 보면 꾸밈 없는 믿음이라는 거 20년이고 30년이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지금 함께 했는데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적어도 20년 이상 지금 디모데하고 같이 목회 사역을 했거든요. 같이 복음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 디모데를 봤는데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꾸밈이 없는 위선과 가식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고 또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부여받은 그런 복된 유산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다 꾸밈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꾸밈 없는 거, 진실한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의 수고가 있는 이와 같은 그 믿음, 이걸 소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지금 그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출발점이 있다는, 이렇게 꾸밈없는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냐?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였다. 그래서 로이스, 그 외할머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딸 유니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 믿음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다. 그 이후로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이 뭐예요? 꾸밈 없는 위선과 가식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이스하고 유니게가 행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삶 속에서 들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삶 속에서 이 두 여인이 보여준 겁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낯설질 않았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회심하고 바울을 쫓아가서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을 낳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유산이 있는데 물론 돈도 물려줄 수 있고 학벌도 물려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와 같은 재능의 기회 이런 것도 물려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유산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선다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그래야 그걸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스, 그 다음에 유니게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어려서부터 남을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지도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바울이 가서 딱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 있으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세대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늘 리마인드, 상기시켜주는 그 일, 그 일은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지 않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또 성경이 생소한 책이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가서 보면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누굴 통해 알았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아니까 그것들이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없으시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되면 인생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되면 인생의 모든 걸 다 망치는 거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7절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자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이 있어갖고 붙어 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자꾸 일깨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다시 불붙여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니까 불이 좀 꺼져 있는 것 같다. 이 선물이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아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지금 사적인 편지를 주고 받으니까 디모데는 편지 받았으면 이미 알 거 아니야. 이 선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불붙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 또 사울의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부여된 어떤 그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걸 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자꾸 써야 그래야 이 재능이 점점 더 발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쓰지 않으면 그 선물이 쇠퇴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불을 다시 지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은 바울의 그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 안에 있게 됐고 이거하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장로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그가 목사로 임명받은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자, 이거 잘못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이렇게 불이 붙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도시대에는 안수가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었어요. 늘 안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사도의 권위, 사도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의 권능과 표적,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서 일으키고 손을 대면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그게 사도의 표적이고 능력인데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진 이후에는 사도라든지 이런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와 목사 안수 주거나 할 때 이렇게 임명할 때 안수를 주잖아요. 그거는 그 안수를 통해서 무언가 능력이 전달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를 정식적으로 임명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는 거고 손을 얹지 않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나? 그 내용이 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워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목회 사역을 이렇게 뭐 하게 될 때, 외부로부터, 뭐 내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내가 무언가를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그 선물마저도 사용하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 가서 보시면 일 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어요. 참 재미있게 그 일 달란트 맡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회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일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재능과 그 다음에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서 땅속에 감추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게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디모데도 무언가 지금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같은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모세 이후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직임을 지금 물려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권능과 그 다음에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여기 나와 있는 영은 성령님을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성향, 기질, 지배원리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능의 영이라고 하는 거 파워의 영 이거는 어려움과 위험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두려움이 반드시 물러나게 된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걸로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로 영혼들을 사랑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건전한 생각의 영, 지금 뭔가 두려워서 올바르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들 이런 걸 마음속에 생상을 하고 제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건전한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런 일 상상해서 낙심하는데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기질, 성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번에 신약교회 역사 한 580페이지짜리 책을 썼습니다.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이렇게 이제 썼고 천천히 성경적 시각으로 다시 보는 신약교회 역사. 이 책이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설교 들으시는 이런 분들 이 영상 밑에 가면 더보기 링크가 있어요. 그 더보기 링크에 무료로 칼라로 된 이 책을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웠던 라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1600년경에 너무나 이제 믿음의 탄압을 받으니까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교도들이 이주한 땅 매사추세츠, 지금의 뉴잉글랜드 그 지방에 가서는 자기 선조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오직 이 땅에서는 청교도 믿음만 가져야지 이거 외 다른 건 다 이단이다. 참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어젯밤에 교회와 논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문사에서 글을 하나 이제 게재를 쭉 했습니다. 교회 역사 1500년 이상 역사 가운데 특정한 성경 역본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해서 이단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 글이 떴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믿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쓰고 여기 무슨 이단적인 요소가 있냐. 참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글을 써갖고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청교도들이 거기 뭐 때문에 갔어요? 믿음의 자유. 나 마음대로 믿고 싶어. 원하는 대로. 청교도 믿음 갖고 싶어.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는 다른 믿음은 안 돼. 오직 청교도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청교도 신정국가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631년에 28살의 로저 윌리엄스가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했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급진적인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문제만 다루고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두 번째,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하면 되는 거지 누가 믿어라 말라, 청교도만 믿어라 말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신자들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없는 뭐 한 달 된 아기에게 침례 뭐 세례를 주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고 시민권으로 인정하고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지 사람의 전통이다 교단이다 이런 거 따라서 뭐 유명한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런 교리다 이런 거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여기 미국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그냥 무자비하게 돈도 내지 않고 그러고 와서 이걸 다 강탈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리고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주장했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우리 청교들이 저 99% 지금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신정국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추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150년쯤 지나서 이게 미국의 헌법이 됐어요. 이 한 사람의 그 수고와 노력, 그 희생 이걸 통해서 영혼의 자유, 그 다음에 국가가 국가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교회 일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청교분리의 원칙을 세운 그 일이 1791년 미국 헌법 1조 수정 조항에 들어가는 그 일이 로저 윌리엄스 이 한 사람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1638년에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왜 뭐예요? 프라비던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 미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10명, 20명 남짓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상에 1억 8천만 명으로 불어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로저 윌리엄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성경을 읽으면 건전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회개보고하는 그런 날이 있어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반드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로저 윌리엄스. 그 당시에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150년 지나서 그게 전 세계 표준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랑 침례교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약교회 반드시 해야 된다. 정교분립 반드시 해야 된다. 회중통치 반드시 해야 된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일, 이게 대다수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50년, 100년 지나면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